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종에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
예, 자리를 보호하니까 연말을 맞아서 어디를 많이 나가신 모양입니다. 한국에서는 새해 마지막 뭐 31일쯤 되면 한국 사람들은 해를 그렇게 많이 보러 가잖아요. 그리고 보통 뭐 산이나, 근데 산이는 고생스러우니까 바다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저도 한 두어 번 따라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 있을 때 제가 군종병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정동진을 갔다 그래가지고 정동진에 한번 가서 해를 본 적이 있고 제가 거제도에 또 있을 때 그 학교 선생님 부지런한 선생님이 한 명 있어가지고 1월 1일 아침에 그 거제도 한쪽으로 막 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 들어가야 이제 바다가 쫙 나오고 이제 해가 보이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또 유명한 장소라 해가지고 보러 가죠. 그래서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두 번 다 기억나는 건 해보다는 추워서 얼어 죽을 뻔한 기억밖에 안 납니다. 그 해 뜨기 전에 그 날씨, 12월 31일이니까 북반구 겨울은 얼마나 춥습니까? 추웠던 생각, 덜덜 떨었던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이제 누가 해보러 가자면 이제는 본당 있으면 못 나가니까 그 핑계 삼아 미사해야 된다 이러고 자기 그걸 자르고 있는데 근데 한국 분들은 그렇게 해를 보러 많이 가시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의식을 치르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시간에서는 12월 30일에 거의 해를 못 보지 않습니까? 구름이 맨날 끼어 있으니까 아마도 해를 볼 겸 또 따뜻한 기후를 찾아서 밑으로 내려가시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좀 해봅니다만 또 각자의 방식으로 연말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세속적인 달력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2024년 한 해와 각자 마저 작별들을 하고 계신데요. 24년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바쁘시겠습니다만 또 바치는 기도 속에서 올 한 해를 신앙 안에서도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고 어제는 뭐였습니까? 죄 없는 무죄한 아기 순교자들 축일이었습니다. 이 두 축일이 전례례관에서 시간상으로 붙어서 연결되어 있죠.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건은 붙어 있죠. 붙어 있고 또 이것은 이 두 사건이 뭐 성가정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두 가지 이야기가 신앙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는 성가정과 무죄한 아기들의 연결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건들에 대한 의미나 해석을 해보기에 앞서서 가장 사실에 가까운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무죄한 아기들의 피 위에 그 그 성 가정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아기들의 피의 희생 덕분에 그 가정은 그렇게 성 가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기들은 그냥 아기들이 아니고 무지한 아기들일까요? 일단 아기는 무지할 수밖에 없죠. 두 살 이하의 아기들, 헤롯 왕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할 때 지칭했던 그 부분, 베들레헴 주변의 두 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기들에게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죄를 지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두 살짜리가 자기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데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기는 자연스럽게 무지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기들의 죽음의 구조리를 무지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기들은 죽임을 당할 어떤 잘못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죽음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억울함도 모르겠죠. 그 억울한 죽음의 직접적인 이유는 헤롯 대왕의 두려움, 또 권력에 대한 야욕 때문이고, 그 죽음의 간접적인 이유는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하느님의 구원사업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모순적이죠. 그래서 무지한 아기들의 죽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죽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기들의 피의 희생은 고통의 부조리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죠. 무지한 아기들을 죽여서 다른 존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종종 보여지는 그 고통의 부조리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 부조리함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때문에 인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튼 예수님은 그 당시 아기라서 그렇다 치고, 엄마 아빠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도망을 치고 난 후에 이 아기들의 희생에 대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또 꿈속에서 도망치라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아기 때문에 그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헤롯에게 그 소식을 먼저 알린 것도 동방 박사들이었고, 그 박사들이 또 그 구세주를 경배하러 왔었으니 헤롯이 찾는 아기가 바로 우리들의 아기라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기 때문에 희생되어진 그 수많은 아기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내 아기 하나 때문에 다른 그 많은 아기들이 희생되었다는 소식 때문에 한동안 무거운 죄책감을 가졌을 겁니다. 아니, 자기 아기는 구세주니까 이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들 품에서 태어난 아기가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생각은 그 부모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만 봐도 그렇죠. 그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있고 제 아버지의 집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부모는 그 아들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을,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이라는 고통을 어떻게 승화시켰겠습니까? 그 무거움 속에도 하느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기도 속에서 하느님에게 매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조리에 대한 대가를 내가 살면서 또 치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가정이라는 그 성스러움, 그리고 그 모든 성스러움은 희생을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성스러움은 희생을 동반한다라는 말은 그 삶의 고통, 그 삶의 부조리함을 신앙 안에서 받아들일 때 성스러움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이란 고통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도 아니고 또 억지로 참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희생을 통해서 그 부조리함을 승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부조리함을 승화시키는 방법은 그래서 자신을 버리는 것 빼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조리함을 바라보면서 신을 이기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신을 버리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 우리는 그것을 또 달리 표현해서 희생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가정을 보면 아버지 요셉도 희생이 있었고, 또 어머니 마리아도 희생이 있었고, 예수님도 희생이 있었죠. 뭐 다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만, 극단적으로 또 지극히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요셉은 임신한 여인과 혼인해서 자기 결혼을 망쳤고,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해서 자기 인생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 꼬리표는 평생을 따라다녔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길이고 우리는 자기를 죽임으로써 비로소 나와 너, 나와 하느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 없는 아기들을 우리 교회는 죽일 안에서 순교자들이라고 또 부르죠. 순교자는 현실의 부조리를 신앙 안에서 자기 비움을 통해서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조리를 부조리로 받아들임, 그 자체로 받아들임으로써 신앙 안에서 그 죄 없는 아기들은 억울한 영혼이 아니라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물을 수가 있죠. 아기들이 자기 의지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그 자발성도 없는 죽음을 어떻게 순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충분히 따질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은 아기여서 자발성이 없어 보입니다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그 세상을 넘어서 보면 그들은 탄생 이전에 그 몫을 자원한 아름다운 영혼일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부조리로 보입니다만 거기에는 이미 하느님의 섭리가 스며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그러한 죽음을 그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이 되도록 방치하실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은 이 땅에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결론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부조리를 신앙 안에서 승화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승화시키는 데는 당연히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신앙인이라면 그 부조리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어제 그런 대형 참사를 목도를 하고 나면 그 현실의 부조리함, 또 그런 인재의 어떤 부조리함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어떤 패배감, 무력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생을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들, 그 마음을 이겨낸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단지 또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주면서 또 그들이 힘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 주는 것 말고는 또 방법이 없고, 그게 또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이처럼 현실의 부조리에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연대하고 또 함께 공존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그 모든 궁극의 해결점은 하늘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동시에 그 최선을 내 신앙 안에 두고 살아가는 그 지극한 자기 겸손을 기억하면서 또 신앙생활 함께 이어나가야겠습니다. 아멘.